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 우리 삶 가운데에도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언젠가는 맺어지겠죠? 맺어지겠죠? 예,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악인이 되는 길, 악인이 되는 길, 그쵸? Way of Becoming the Wicked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악당이 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오늘 잘 들으면 돼요. 나의 꿈은 악당 이런 분은 오늘 이제 잘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악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받으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기대를 갖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얘기예요. 한 10년 전제 퍼스널한 얘기인데 한 10년 전이면 이제 봉인을 풀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안 하고 한 10년 전에 제가 청년일 때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 친구가 와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남자친구 나쁜 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람둥이라는 거죠. 예, 바람 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문제 원인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원인까지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태가 내 남자친구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데이빗이 예전에도 서부에 있을 때그 교회 안에 데이빗이라는 오빠들이 그렇게 바람 피더니. 여기 데빈 있나요, 혹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친구 이름이 데빈이어서 좀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근거인 거죠. 예.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데이빗이 간통, 어덜트리아죠. 예, 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니, 데이빗, 예.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름대로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데이빗은 거의 발음둥이다. 이런 띠어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매 여러분, 조심하세요. 데이빗 조심하세요, 데이빗. 저희 딸들한테도, 예, 데이빗 조심하라고, 예. 자, 그런데, 웃기죠, 여러분. 예. 정말 그런가요? 정말, 데이빗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형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친구가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다 바람둥이 DNA가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남자는 다 있어요. 바람둥이 DNA가 있어요. 바람둥이의 피가 진하게 흐르고 있죠. 자, 그런데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예,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바람을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피는 거죠. 예,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서 바람을 못 피는 거지 안 피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안 피는 거예요. 예, 못 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예,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urry spirit before a fall. 예. 선 줄로 아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시죠. 자, 인간은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바람둥이입니다. 모두 바람둥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을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미 죄로 부패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요. 자, 꼭 한 남자가 그 파트너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면 한 여자가 그 파트너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바람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 보면 스포츠에 사랑에 빠지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스포츠, 게임, 돈, 명품, 골프, 운동, 기타 등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사랑하며 바람을 피우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역을 사랑하면 바람 피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알겠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인생에는 항상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죠. 리밋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충만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expired, disconnected 됐기 때문이에요. 자,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나무가 있죠.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지 얼마 안 돼 있죠. 쓰러진 지 얼마 안 돼 있고 나무가 푸르릅니다. 근데 뿌리가 뽑혀져 있죠. 여러분, 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은 나무인가요? 저 나무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아직 푸르러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뿌리가 생명에 닿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마치 저런 그림과 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죠. 이 나무처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 나무가 살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도 인간답기 위해, 그렇죠,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디스커넥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도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런 것에 헤매게 되는 거죠. 뽑혔습니다. 뽑힌 채로 이 세상에 놓여졌어요. 뿌리째 뽑힌 나무는 스스로 숨겨질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Total corrup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인간은 바람둥이로, 악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공허한 모습,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평생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바람둥이 인생으로 삽니다. 그런 악인의 모습을 시편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부는 대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뒤죽박죽 왔다 갔다 난리가 나는 거죠. 겨예요. 예, 사진 하나 또 보실까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생명력이 없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면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가는 겨, 예, 바람둥이 인생입니다. 생명도 없고요. 사랑도 은혜도 없는 악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태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람둥이 하니까 둥이 귀엽죠? 안 귀엽나요? 예, 어감이 좀 귀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굉장히 피곤해요. 아직 안 겪어보셨나요? 피곤합니다. 자, 그리고 바람둥이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귀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그 큐티를 하는데 이제 당일 다윗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간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자매에게 제가 만약에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예.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둥이는요, 예, 이게 귀여운 게 아니죠. 역겨운 거죠. 예, 용납될 수 없는 악입니다. 그쵸? 예, 근데 그런 어떤 네이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르마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에 내 마음의 화살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게 righteousness인데, 그 관역에 내 마음이 맞춰져 있지 않고 빗겨나가 있어요. 빗겨나 있어요. 근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인도 여행이나 하다가 이렇게 코끼리 상 내지는 팔 많은 어떤 아줌마 상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에 예뻐 보이면 집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냥 보셔도 돼요. 여러분 우상은요 그냥 나무 쪼가리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의 생명을 주지 않는 한,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상들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냥 두면 돼요. 근데 우상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무 쪼가리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가치 두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이고 spiritual adultery라고 합니다. 술 취함, 방탕함, 돈, 성적인 문란함, 간음과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선해 보이는 그렇죠? 지식, 학위, 봉사, 성취, 자녀사랑, 인간적인 그런 모든 선행조차도 인간의 기준으로 선해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다면 영적인 기준에서는 싸그리 다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간통에 빠지는 간음에 빠지는 그런 대상들인 거죠. 자,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매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실은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질문하기도 해요. 동일한 질문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상황에 따라 막 바뀌지 않나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항상 요동치는 것,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 항상 삐끄덕거리는 관계,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뭔가요? 내 마음이 영적인 바람둥이가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여러분의 이름이 데이빗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이 B형인 거랑 바람피는 거랑 상관없어요. 제 B형인데 괴로워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인으로 사는 거는 얼굴이 노랗냐, 얼굴이 하얗냐, 얼굴이 검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사기꾼인 것도 국적이 중국이냐, 고향이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막 꼬이고 뒤틀린 것도 아, 그 사람은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 하고도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악인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람둥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바람이 난 것이고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 악인이 되는 이유예요. 자, 악인이 되는 길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젖지예요. 예, 그거를 물로 타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악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악인이 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구원 받았어도 악인이 되는 게 쉬워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어제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악인의 길에 성큼 들어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은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죠.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여러분의 얼굴에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드라큘라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놀라시지 않네요? 예. 뿌리가 뽑힌 나무로 태어났다는 건요, 그때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야들야들해요. 시간이 지나면 디케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의지가 있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 그런 마음 먹고 살면요, 이제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고 필링을 하고 뭐 보약을 먹고 해도 예, 어김없죠. 얼마 전에 이건희 씨 맞죠? 삼성 이건희 씨 맞죠? 이건희 씨 얘기로 좀 이렇게 소란스러웠죠. 나이도 많으신, 지금은 또 이제 병중에 계셔서 2년 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뭐 돈, 성공, 능력 하면은 이건희 씨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시끄러웠죠? 성매매 때문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디오를 캡처링하고 녹음하고 이런 거를 익스포즈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예요? 한 번에 두세 명 같이 그런 파티를 했는데 한 명당 500만 원씩 주고 페이를 했다는 거죠. 야, 500만 원. 예, 씩 주고 페이를 했대요. 그런데 그 비디오를 다 보지 못했지만 캡처되어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이건희라는 그 분의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귀 앨범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헨델과 그레텔 아시나요? 사진 한번, 아, 잠깐요. 잠깐. 헨델과 그레텔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 헨델과 그레텔 관련된 만화도 많고, 영화도 많은데, 예, 헨델과 그레텔이 과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살잖아요. 아이 잡아먹는 할머니. 그쵸? 아, 무서워. 그쵸? 아이 잡아 할머니. 예, 그 영화 캡처링 한 게 저런 얼굴이더라고요. 아이 잡아 할머니. 너무 끔찍해.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제 치워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저 아이 잡아먹는 마귀 할머니도 한나 한이 같은 때가 있었어요. 예. 그냥 낙엽이 떨어지면 까르르르 웃고, 그냥 작은 것에 마음 상하고 기뻐하던 그런 소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정욕대로 사니까 결국은 마귀 할머니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파우처링 하면서 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헨델과 그레텔의 그 마귀 할머니 그렇게 악한 건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안 좋은 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악인의 끝은 비참합니다. 그 실제적인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다윗이, 데이빗이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워. 여러분, 당혹스러워야 돼요. 아니, 남자가 한 번쯤은 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다윗 왕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온 다윗이 오늘 너무 낯설어야 돼요. 너무 낯설잖아요. 아니, 지금 상과 그리고 5장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산 다윗이 11장에서 너무나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장담하지 못하는구나.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개런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넘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는데 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챌린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악인의 길에 들어서자 완전 악당 종합 세트가 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제자 훈련도 퍼스트 세션, 세컨드 세션 뭐 다 하고 성경도 뭐 다섯 번, 열 번 통독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신학교도 다녀오고 목사 안수도 받고 집사 안수도 받고 장로도 되고 뭐 성교도 가고 다 했는데 오늘 다윗은 악당이에요. 불량배예요. 너무 당혹스럽죠. 그래서 많이들 그래요. 사탄이 유혹, 사탄 이 나쁜 사탄. 이 바세바, 이 음란한 여인, 나쁜 여인 이렇게 가죠. 예,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사탄이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생이 있잖아요. 예, 사탄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짝짝꿍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 훨씬 크세요. 성령님 훨씬 능력이 있으세요. 사탄한테 핑계대지 말고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무력한 바세바에게 블레임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넘어지죠. 악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당황스러워요. 어렵죠. 아니 구원 받았는데 그게 믿음의 연륜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다윗 찾으려고 막 분주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느새 까마득히 잊어버린 다윗이 문제였어요. 자, 믿음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관계라는 퍼스펙티브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포뮬라가 아니에요. 매뉴얼이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거 first step, second step, third step 하면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거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신앙은, 믿음은 관계라는 퍼스펙티브로 봐야 돼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이 관계의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왕과 신하,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 친구, 이런 관계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관계는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세요. 당장 원수되죠. 내 방식대로 한번 사귀어보세요, 친구들은. 그럼 원수됩니다. 원수되죠. 왜냐하면 관계는 퍼스널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면이 있어요. 관계는 매일매일 새롭게 쓰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쓰는 이야기인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쓰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룸메이트하고 어제 사이가 너무 좋았어. 야, 우리 베스트 프렌드야. 막 뭐 너무 좋았어. 어제. 그랬다고 오늘 개런티가 되나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늘도 우정을 쌓아가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친구를 대해야 그 룸메이트와 관계가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연애 때 너무너무 좋았어. 뭐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막 했어. 그렇다고 오늘의 관계를 그게 개런티 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쑥대밭이 돼요. 관계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악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가끔 만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마 왜 저를 그때 그렇게 때렸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엄마한테 맞고만 자랐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제가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수없이 많이 내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맞은 것만 기억나. 그런데 만약에 한나나 한이가 나중에 저한테, 아빠 왜 아빠는 저한테 소리를 그렇게 지르셨나요? 때리셨나요? 그럼 너무 서운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100개를 받아도요 우리는 하나 서운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실은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준 깨달음이 고스란히 또는 다른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관계는요, 매일매일 써가는 스토리예요. 공식이 아니에요. 포뮬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은 새로운 스토리를 써야 돼요. 오늘 함께함을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야 그 관계가 끝까지 아름답게 갑니다. 관계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봐야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면 우리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파노라마를 쫙 얘기하더니 12절에 엉뚱한 얘기를 한마디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잖아 지금. 그런데 지금 항상 복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근데 관계적인 맥락에서 보면 맥센스가 돼요. 그런데 무슨 방정식으로 보면요, 이미 해결됐는데 왜 무슨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뭐 떨리고 무슨 과정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성경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포뮬러로 얘기하지 않아요.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 헬레니즘적 그런 관점이 이런 도식화된 어떤 설명들을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은요, 그림이에요. 관계예요. 오르가니즘이에요. 그런 안목이 영적인 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이게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죽어 마땅해요. 불구덩이에서 사라져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구덩이로 찾아오셔서 건져내셔서 자녀 삼으신 이것 자체가 실은 은혜죠. 하나님이 뿌리째 뽑혔던 나무를 시냇가에 주권적으로 심으셨어요. 심으셨잖아요. 나무가 뽑혔는데 스스로 걸어서 다시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심어주셨어요. 걸음이 되어주셨어요. 은혜예요. 그게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관계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화경 자매님 좋아하는 드라마 배우가 누구세요? 남자 형제분 중에 가장 나는 이 남자면 결혼한다, 누가 있나요? 예? 마동석. 예,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예, 마동석이네요. 마동석. 예, 근데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여러분 구글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왜 당황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자는 뭐 여자, 여자는 남자 마음 가운데 아, 이 정도면 진짜 최고야.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외모에, 또 신앙까지, 그렇죠? 근데 신앙 좋은데 돈까지 있어, 그렇죠? 학벌도 좋아, 그렇죠? 부모도 다 너무 좋으셔. 막 다 최고야. 상상 그 이상이야.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나한테 절대 안 올 것 같은 그런 남자, 여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마동석이 찾아왔어. 보스턴까지. 그래서 집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꽃을 주면서 뭐 다이아 반지든 뭐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딱 그 입맛에 맞게 딱 줬어요. 예,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은혜로 결혼했죠. 은혜로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 생활이 이제 끝난 건가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남편한테 맞춰야죠. 아내가 남편한테 맞춰야죠.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남편다워지고 아내는 아내다워지면서 결혼이라는 이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써갈 때 믿음이 풍성해지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 제7계명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명하신 그 법을, 율법을 dislike하는 것을 violate하죠. 어겨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지만 상관하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교회를 떠났나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다윗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그의 신분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주권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집사예요. 여전히 장로고요, 전도사고요, 목사고요, 순장이고 팀장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그의 타이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그 은혜의 다윗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왕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기뻐 춤추던 그 겸손한 하나님의 신하 다윗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과거의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하죠. 바람둥이 데이빗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무너졌다면 우리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자산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할배여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정신줄 놓고 있으면 곧 악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악인이 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냥 정신줄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악인이 되는 게 너무 쉽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나 중심된 삶, 자아의 우산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살면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장 1절은 악인의 모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바꿔 말하면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악인은 죄인들의 길에 서며, 악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이게 점층법이에요. Walking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걷죠. Standing이에요. 서 있죠. 그리고 sitting이에요. 앉아요. 죄에 주저앉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 문제죠.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다윗을 보면요, 그리고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다윗이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본문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경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11장인데요. 이 11장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전체 전개 과정을 사무엘 하의 컨텍스트를 맥락을 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사무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제였죠. 6장이었어요. 자, 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5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다윗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왕의 정통성을 부여받는 게 6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본 거고요. 그 사이에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이 있어요. 이 7, 8, 9, 10장이 어떤 의미냐를 좀 보면 11장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어요. 자, 7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클라이맥스예요. 자, 7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예, 언약궤가 왔던 6장 내용 끝나고요. 이제 7장 1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무찌르셔서 왕이 궁에 평안하게 되었대요. 자, 이 7장 1절과 11장 1절이 패럴렐 돼요. 비교가 되죠. 1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직접 뒹굴지 않아도, 수역을 하지 않아도 이미 승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7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가 궁에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게 7장 1절이에요. 그리고 7장은 바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는 구원 받았어.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완전히 도장을 꽉 찍어줘요. 영원한 나라 약속을 주시죠. 그게 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이죠. 잘 따라오세요. 8장과 10장이 있어요. 근데 이 8장과 10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치른 많은 전쟁들에 대한 리스트와 승리가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왜 모든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윗이 정말 그 삶이 승리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어떠했는지를 8장과 10장이라는 샌드위치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로 9장의 내용이 있는데 9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을 찾아서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 할아버지의 유산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땅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은요 그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손자면 아무리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어도 원수예요. 언제 어떻게 반역의 깃발을 들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므비보셋을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서 그의 유산을 다 회복시켜주죠. 므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주여 어떻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베푸시나이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통치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회복하심이 풍성했다는 게 8장, 10장, 9장의 샌드위치 구조로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거는 진짜 너무나 그 복을 다윗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체가 누리고 있는 그 정점이에요. 그때 11장이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신앙이, 어제의 축복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쵸?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죠. 그런데 그렇게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그쵸?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 받아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요, 악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돼요. 자, 왜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1장 2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부분을 곱씹고 깨달아가는지 않으면, 예, 그러면 악해지는 건 순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리빌레이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악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다 부수고요. 하나님 구원하시면 구원하세요. 다윗도 구원하셨잖아요. 하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5절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뭔가요? 막 구원받을 때 축복이 막 터지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맥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부지부식간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이게 무슨 말인가? 불은 뜨겁죠. 다 되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요. 자, 오늘 다윗 왕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거예요. 이 간음은요, commit adultery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범죄죠. 자, 그런데, 10계명의 7계명을 violate 했지만, 그것만 violate 한 게 아니에요. 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한 6계명, 간음하지 말라 한 7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한 8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 다 싸그리 다 바이올레이트 했어요. 하나만이어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 싸그리 다 바이올레이트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두고 살았어요. 이거는 익스큐즈가 안 돼요. 이건 익스큐즈가 안 돼요. 자, 그런데도 너무나 담대하죠. 예, 너무나 담대하죠. 너무나 무디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11장 27절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그때 심신이 미약해서 바스베에게 넘어갔더라. 그때 사단에게 힘을 줘서 사단이 능력으로 그렇게 넘어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치는 분명해요. 그때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하시죠. 12장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사무엘하 이야기를 보면서 모든 사건 사건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어요. 그의 집이 쑥대밭이 됩니다. 아들이 다른 딸을 배다른 딸이지만 가늠하죠. 그리고 버려요. 다른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죠. 도망가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 부인들과 공개적으로 겁탈하죠. 그리고 내 장수가 그 아들을 죽이죠. 여러분, 진짜 그 말 그대로 지옥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도 아무리 보스턴에서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차, 가장 명예로운 학교의 학위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맛을 못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되는 길은 예,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의 말씀의 도전과 나의 반응과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기대하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인의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은 박제로 모셔두고 그냥 과거의 신앙을 주워먹고 살면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방언도 받고 선교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과거를 먹으면서 그렇게 악당이 되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는 그런 신앙 없이 그냥 종교 생활에 심취하면 됩니다. 예배 자체, 봉사 자체, 섬김 자체, 직분 자체, 아니면 친교 자체, 그것이 내가 얼마나 이것을 공들여 하느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지 않다면 비록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관계 다 깨지고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이 한국 교회가 막 지금 사람들이 막 개독교니 뭐니 막 욕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지금 강하게 역사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시험하고 있어.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사단이 시험한 게? 만만하지 않아요. 예. 천국문 열쇠를 갖고 있어요. 심판의 주권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어떻게 사단이 시험해요? 선 줄로 알고 있다가 넘어진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지금 악행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조차 조롱받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니까 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뭐 간통이 있어, 횡령이 있어. 그럼 이야기해요. 상황을 얘기하고 그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다녔대. 그 여자가 음란해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 목사님이 선 줄로 알고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다른 사람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져서 남은 집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러죠. 당신이 보내신 이 여인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 이브도 그래요. 당신이 보내신 이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블레임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악당으로 살고 내가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냥 큐티 체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지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며 나처럼 소망 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가며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를 주워먹고 있나요? 어떠세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 악인이 되는 게 굉장히 쉽죠. 오늘 보니까 악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악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되는 것보다 의인이 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악인으로 사는 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짓말, 매번 거짓말 해야 되고, 사람들 괴롭혀야 되고, 그러면서 나도 괴롭혀야 되고, 그렇게 악을 쌓아가는 게 그 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둥이가 막 이렇게 바람 피니까 그냥 마냥 행복할 것처럼 보인가요? 뭐 저는 바람 안 펴봐서 모르지만, 예,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굉장히 괴롭대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사는 건요, 복음 안에 사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나를 하나님이 생명수 옆에다가 꽂아주셨잖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나는 내 죄악된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인정하고 살아도 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거나 메이크업할 필요도 없어. 나 원래 죄인인걸? 나 원래 더러운걸? 나 원래 바람둥인걸? 그런데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때,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데, 난 그냥 그걸 기뻐하잖아요. 난 그걸 그저 감사하잖아요. 난 그것 때문에 그냥 감격하고 울잖아요. 근데 나를 트랜스폼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막 바둥바둥 안 해도 되잖아. 구원의 맛을 봤다면 그걸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 개런티한다고 속지 마세요. 오늘은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썩어 없어질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확증되었어요. 이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이 천국문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인이 사는 길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아파하지만 그것을 덮고 치유하고 살아가게 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좀 이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막 이제 하나님 만날 때, 그리고 이게 전도사 생활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모를 때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말씀 펴는 거죠. 아무 말씀이나 펴요. 딱 읽어요. 그러면 누가, 그쵸,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후루룩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 뭐, 근데 말씀만 읽어도 막 눈물이 후루룩 떨어져요. 그쵸? 막 그리고 혼자 막 사람들 다 있는데 혼자 막 클렉션 갖고서 코 풀고 막 울고 막 혼자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목사인데 어느 순간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물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 주님 그맛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인데 그맛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다시 저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요일날 큐티 모임을 하고 이제 우리 아이 안에 햇사람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한번 계속 11장을 보세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아가 다윗이 어떻게든 이걸 커버업 하려고 아내랑 자기 하려고 그래서 간통한 걸 가리려고 막 하지만 바보 같아요, 우리아가. 우리아 너무 바보 같은 거죠.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가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아주 그냥 이 못돼 먹었는데 이 우리아는 그런 거 몰랐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상관없이 왕의 이름을 두고 왕의 영혼을 두고 내가 내 편안함을 내 욕망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아가. 마치 다윗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죠? 근데 우리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라이처스한 우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우리아가 다윗으로 인해서 죽다니 너무 괴롭죠. 그런데 성경이 재밌죠. 우리아의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어요.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나요? 햇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햇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햇사람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 그들의 죄가 머리끝까지 차 있으니까 다 진멸하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네. 불순종해서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에서 싸그리 없어졌어야 할그 햇사람의 자손이 지금 여기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여기 버젓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면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햇사람이었다고요. 그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제 가운데 애도하고 우리아를 애도하고 우리아를 슬퍼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아를 생각하며 왔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렇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를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위인 전기가 아니에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요셉, 아브라함 위인 전기가 아니에요. 거풀을 벗겨보면 의롭지 못한 악당, 완전히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놀라운 만남을 매일매일 그 스토리를 써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